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금년이 꼭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하여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순수한 처음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열정이 식어지고 때로는 변질되어 가기도 하고 점점 관념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믿음의 현실적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 믿음의 그 열정을 회복하고 첫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데에 그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의 믿음입니다. 옛 믿음 다르고 지금 믿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이긴 하지만은 그 믿음을 이해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과 혹은 믿음을 따라 사는 방법과 같은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방법에 있어서 현실적인 믿음의 입장이 똑같을 수만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 변하는 세대와 여러 가지 차원의 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의미를 계속해서 경우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또 그것에 따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는 이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좀 이 조직 신학적인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딱하고 거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렇게 한번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다섯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에 라틴어로 처음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솔라 뭐뭐뭐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라틴어 솔라라고 하는 것은 only, 오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다섯 가지의 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five sola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우리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다섯 가지 표라고 해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째는 sola scriptura, 다시 말하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이 성경책 오직 이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되는 것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자,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우리 사람 쪽에는 구원받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는 요구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Soli Deo Gloria. 여러분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는지 하나님의 권위와 성직자의 권위가 혼동되던 그런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모든 영광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파이브 솔라스, 마틴 루터를 통한 다섯 가지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기초로 해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람직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을 병들게 하는 요즘에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념주의의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관념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믿음만 주장하고 우리의 행함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좀 바르게 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좀 모자라도 괜찮아. 어이롭지 못해도 괜찮아. 행함으로 구원을 얻나? 믿음으로 구원 얻지.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관념주의적 신앙입니다.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믿고 실제 행동은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신앙인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완전히 불신앙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그래도 불량배라도 사형수라도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구원 얻나? 예수님과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못 박혔던 그 강도를 보라고 말이죠. 그 신앙적인 말 한마디 마지막에 죽으면서 잘해가지고 죽기 전에 바로 그냥 얘기를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니 나도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마지막에 우리도 말 한마디 잘해서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말 한마디 나중에 잘하면 구원 받을 거야. 그런 사람 그런 고백하기도 전에 죽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깨끗이 하고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세상에 나와서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을 부정하는 소위 관념주의적인 신앙에서는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좀먹는 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려고 하면은 이 믿음에다가 뭐 다른 거를 조금이라도 보충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구제 많이 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해야 된다. 선교도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한 일, 좋은 일을 뭐 자기의 선행을 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플러스 알파 시켜서 병행시켜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정신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관념주의, 이것도 잘못이지만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선행을 보충해야 된다,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도 역시 우리 신앙에 상반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면은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 교만과 절망은 모두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관념주의나 율법주의에 조금이라도 치우치게 되면은 이 두 가지의 교만 혹은 절망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교만해지고 무슨 뭐 좀 낙심되는, 조금 잘 안 되면은 절망하는, 낙심하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 깊이 확하니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다, 신앙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첫절에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아주 유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란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신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요, 옛날에 헬라의 한 여인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법원에서 소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 재판에서 이 여자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재심을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알렉산드리아의 고등법원에다가 상소하기 위해서 모든 그 법적인 증거 서류들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 같은 게 아니잖아요. 돌 항아리에다가 그 서류를 다 놓아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자기 집 노예를 시켜가지고 알렉산드리아의 고등법원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고등법원으로 가고 있는 이 노예가 가다가 숙박하던 어느 여관에 불이 나가지고 그만 모두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화재가 난 이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죠, 고고학자들이 의해가지고 그때 보내어졌던 돌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 안에는 그때의 모든 문서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고등법원 재판장 앞으로 보내는 한 장의 긴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내 휴포스타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상, 예? 실상을 여기에 보내어드립니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휴포스타시스, 이게 바로 증거물에 대한 확실한 신념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저 그 약속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좀 어려운 딱딱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관계성입니다. 지나치게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환상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현실성을 부인해서 현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뭐 이건 하나 꿈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서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한 실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는가 하면은 현재, 지금의 성취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신앙은 현재를 너무나도 중요하신 나머지 오늘 생활 속에서 실현된 소망,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다라고만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에만 만족하는 현실주의적인 신앙, 이것 또한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떠나 소위 그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선망의 땅, 동경의 땅,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은 불과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이었지만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도 하면서 결국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이 없다.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것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서 들어가 있는 40년 걸려서 들어간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먼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지금 현재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지. 여러분, 신약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뱅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면서 풍랑도 잔잔케 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병 다 나았죠. 예?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그냥 온갖 기적과 이적들, 예? 그 속에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혼자만의 소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병 고침을 얻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께서 나의 불치병을 고쳐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좋은 의사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예수님 살리셨지만은 그 사람 결국은 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지상에서 현재 우리도 우리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대성하고 혹은 무병장수하는 이 모든 복을 받고 사는 이 경험은 상징적 사건의 역사일 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 실제는 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의 조그마한 그림자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기 제가 소개했던 문자 그대로 휴포스타시스,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양적인 면이고 하나는 질적인 면입니다. 우리 인생을 물량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그런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십시오. 성공했다거나 혹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인 면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진실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서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질적인 면을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양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열매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조금 긴 구절이 여긴 하였습니다만은 본문에 보면은 너희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의 산업을 빼앗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편없이 망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산업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을 빼앗겨서도 그래서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재물을 잃었어도 가장 귀한 믿음 얻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건강을 잃었어도 진실을 얻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이는 물량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의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부러워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헛된 영광 바라지 않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한 가난을 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잊히지 아니하는 책이 한 권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지은 City of God,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끼를 휘두르면서 쳐들어오는 만족에 의해서 하루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신성 대로마 제국이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때 모든 사람들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놀랐어. 그때 성 어거스틴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민 중에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세상 나라 대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의와 인간의 영광을 자랑하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City of God, 신의 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 자신이 세웠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에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나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눈입니다. 믿음은 다시 믿음으로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우리의 담력과 인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전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르만 빈센트 피어리라고 하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어느 날 플로리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으로 집회 인도차 비행기를 탔는데 그 큰 비행기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타시게 되었답니다. 요즘이야 보안 문제도 있고 테러 문제도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은 그 당시 빈센트 목사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비행기 혼자 타고서 조종사 옆좌석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때 조종사가 목사님에게 구명대를 입으시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마침 그 시간에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상공을 날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이 목사님이 여보시오 기장 양반 여기 필라델피아에는 내 친구도 많고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내리면 안 되겠느냐고 여기에서 내리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조종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목적지는 뉴욕이니까 뉴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센트 목사님의 얼굴이 그냥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도중에 비행기가 무사히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미안한 얼굴로 조종사에게 아이고 당신은 어떻게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그렇게 조용하게 대연하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종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오랜 시일에 걸쳐서 여러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조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더욱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빈센트 목사님은 믿음? 그러면서 그거 믿음?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타고서 자기가 벌벌 떨었던 것이 믿음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도중에 우리가 여기에 내립시다 저기에 내립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서워 떨어도 비행기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조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 더 큰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특권에 의해서 직접 우리의 모든 것을 행사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 우리의 담력과 우리의 인내와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명예 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예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닻을 주님께로만 던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 속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